예, 창세기 야곱 이야기입니다. 35장 1절에서 15절, 야곱이 베텔로 돌아가다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뭐 몇 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곳 하나가 베텔이죠. 그래서 베텔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그 예루살렘에 대비되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비되는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 예배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거가 야곱이 되죠. 야곱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사우를 피해서 도망칠 때 중간에 그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보았던 장소, 하느님과 자신을 이어주는 그 사다리를 보았던 장소가 바로 이 베텔입니다. 다시금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베텔에 다다르기 전에 이방 신을 버리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만큼 뭐 거룩한 장소, 더럽혀지면 안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성소라는 곳이죠. 4절, 35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았다. 야곱은 스캠 근처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그것들을 묻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들 일종의 뭐 지금은 지금 고해성사 보고 대축임사 드러난 것처럼 싹 정리하고 난 다음에 베텔에 다다르죠. 그곳에서 다시금 야곱이 하느님을 만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또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하십니다. 결국 주신 게 아니라 주겠다는 약속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과 요셉 때까지 이야기 핵심 주제는 주시려고 한다는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은 후손을 의미하고 땅은 당시의 모든 재산의 근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느님에게 받을 수 있는 세속적인 복, 궁극의 세속적인 복을 창세기에서 거듭거듭 약속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그 첫 번째 약속이 야곱 안에서 다시 갱신이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갱신이 필요하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시간이라는 불완전함에 살고 있다 보니 모든 중요한 약속은 매해 이렇게 기념일을 통해서도 뭘 통해서도 이렇게 갱신해 가시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느님 쪽에서 보면 완벽하지만 인간이 받는 순간 그건 불완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매번 매해 갱신을 하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신앙의 선주 이야기의 주제는 하느님의 약속, 그러니까 민족과 땅, 후손과 재산에 대한 약속 지속적으로 주시지만 나중에 결국 너희들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결국 모든 복에 대한 세속적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복의 개념은 땅에 머물러 있음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구약의 복도 중요하죠. 구약의 복이 중요합니다만 관점의 차이, 이게 끝이냐 아니냐의 문제, 세속적인 복이 궁극적인 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 들어서 복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의 복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궁극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복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어떤 수단이냐? 잘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복을 받았으니 나도 그냥 그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건 구약이 머물러 있는 관점이죠.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나누면서 살 것인가, 그렇게 그 나눔을 통해서 난 어떻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복음의 관점, 신약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건 서로 서로 이야기를 갖다가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신약이 있지만 여전히 구약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35장 16절에서 20절, 벤야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입니다. 야곱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만 형 에사우를 만나서 에사우와도 이렇게 만남을 잘하고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이지도 않고 더 환대를 받았죠. 그리고 땅도 잘 차지하고 자기 재산도 잘 몰고 와서 정착을 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습니다. 이방신을 버려야 되는 장소 베텔에서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쳐나왔던 라헬은 그 의식과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다짐으로 인해서 그 용수에서 제외되어 버리죠. 당신의 것을 이렇게 삼촌 라반의 것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야곱의 그 다짐, 자기 여자가 그렇게 됐을 줄은 전혀 모르겠던 그 다짐, 그래서 결국 그 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에서 라헬이 제외되고 있죠. 그렇게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고 직전에 자신의 둘째 아들 11아들 가운데서 막내 벤야민을 12번째 아들로 출산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벤야민이 막내가 되죠. 자, 이렇게 야곱이 열두 아들을 가집니다. 35장 23절에서 26절 야곱이 열두 아들을 정리를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두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같이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지불론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벤야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탈리이고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이다. 이들은 야곱이 빗단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다 라고 합니다. 자, 사실상 이렇게 보면 중요한 지파는 레아와 라헬 아들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몸종인 빌하와 몸종인 질파의 아들들은 주변부의 12지파라고 하지만 주변부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유다가 레아의 자기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 레위는 사제 가문이죠. 유다는 나중에 유다 가문, 왕족이 나오는 가문이 되죠. 그 레아의 두 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그 왕국의 왕정 가문의 중심이 되는 지파가 바로 라헬의 아들 요셉,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 중심은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 지파에게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정이 나오거든요. 왕국 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던 지파는 벤야민 지파죠. 벤야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옵니다. 라헬의 둘째 아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은 다 첫째 부인인 레아와 둘째 부인인 라헬,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이야기의 맥락이 딱 끊기고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야기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진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제법 긴 어떤 족보의 형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에사오의 자손과 에돔 지역의 민족이라고 해서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사오의 자손에 대해 제법 길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에사오의 민족을 에돔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두메아,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두메아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이 에돔이라는 지역과 에사오라는 그 민족과 이스라엘은 아주 밀접한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창세기에서 이 분량을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밀접함이 긍정이기도 하고 부정이기도 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돔이라는 나라, 이두메아라는 나라는 거의 뭐 같은 종교를 공유를 하다가도 어쩔 때는 막 뒤통수를 치기도 하는 아주 그런 애증의 관계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계가 이런 분량에서도 에사오의 자손을 다시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량에서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뭐 다른 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요셉의 이야기 37장에서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상당히 길죠. 그리고 거의 재밌습니다. 소설 형식으로 쭉 읽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죠.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나중에 요셉 지파가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였는데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불리기가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탈출기 때도 다시 뭐 레위기 때도 다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레위 지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그 땅 분배에서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한 군데에 머무르는 그런 계급이 아니라 사제 계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지파에 이렇게 산재에서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종교, 하느님의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빼고 나면 열한 지파가 되는데 열하나라는 것은 불완전한 수, 그래서 그 열하나를 열둘이라는 완전수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 지파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떤 걸 나눌 때, 상속재산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항상 빠지게 되고 열하나를 열둘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져서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면서 다시 열둘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주는 형태를 갖추죠. 이거는 온전히 레위 지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지파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끌었던 중요 지파가 되죠. 그 지파의 뿌리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어나가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보시게 되죠. 그래서 주제라면은 뭐 이 정도, 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히브리인, 헤브라인, 뭐 여러 가지 발음으로 합니다만 이 히브리인은 의미를 찾아보면 뭐 어떤 식으로는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을 말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나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어쨌든 뭐 비천한 이들이라는 말이 성서의 문맥상으로는 좀 적절할 듯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은 땅을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민족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 근동, 그 중동 지방을 헤매고 다녔던, 근동을 그렇게 떠돌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유럽으로 친다면 집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집시 민족 같은 형태, 그래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떠돌아다니다 보니 고생도 많이 하고 별 재산도 없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좋은 점이 그 당시로서는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누구나 시간만 있고 돈만 있고 건강만 된다면 누구나 다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여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차라리 가진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는 사람들의 여행하기엔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여러 곳을 떠돌면서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생생하게 인생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문명과 문명을 넘어서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해안을 가지고 그 해안을 또 넓혀가는, 외려 이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차츰차츰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모이게 된 그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집트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전부가, 히브리인 전부가 뭐 쓸리듯이 이집트로 다 들어간 건 아닐 테죠. 그렇게는 안 되죠. 대체로 근동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큰 집단을 형성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형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형태, 여기도 히브리인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집트는 사실 대단한 곡창지대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먹을거리를 해결해주던 지역이 이집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밀 생산 능력은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이죠.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주었기 때문에 밀을 생산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역이 가뭄에 기근이 들어도 이집트의 나일강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밀을 차질 없이 생산해내는 데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배고픈 이브리인들이 모여든 것이죠.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이브리인들이요.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리를 잡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거대한 집단이 이렇게 되고 거기 잘 먹고 뭐 잘 뭐 나름 노예지만은 잘 먹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겠죠. 거대한 집단을 나름의 민족 집단 이루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노예로 살아서 될 일인가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제는 그렇게 들어왔던 이집트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만큼 그 민족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는 그러한 히브리인 일족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집단의 중심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중심 인물들 중에서 중심 인물이 이제는 레위 가문이다라는 것을 탈출기를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창세기를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